우리 이사야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그 앞부분에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그 심판과 경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소망에 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2장서부터 해가지고 2, 3, 4, 5, 여기는 이제 그 이 종교적 행위에 치우친 신앙, 여기에 대한 비판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제 3장은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과 그 여자들, 부녀자들, 그들의 어떤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이제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곧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귀인과 조언자와 노련한 장인과 달별의 연설가를 제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단어라고 하면 이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stay하고 staff, 이제 그 우리 지팡이 할 때 staff하고 stay는 이제 지지대, 버팀목,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의존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모든 것,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 할 때 그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도시가 나열되어 있고, 또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식료품, 또 군대, 또 이제 50인 대장은 뭐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관, 사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언자, 종교, 또 이제 분별 있는 자, 좋은 자, 이런 것은 이제 어떤 학자, 또 학문,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또 원로나 귀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 지도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노련한 장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나 또는 이제 기술자, 생산자가 될 것입니다. 또 달변의 연설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 또는 사회의 어떤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과 또 어떤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제 유다 사람들이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 파괴시키시겠다, 그런 뜻이죠. 심판해서 없애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심판을 받게 되면 국가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인프라가 다 파괴가 되고, 생필품이 고갈이 되고, 모든 이 사회 시설들, 군대, 학교, 사법기관, 행정부, 또 공장, 연구소, 뭐 종교 할 거 없이 이 모든 것이 다 처참하게 다 파괴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런 일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나,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여기 지금 이사야 대언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때는 남쪽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대언자가 보는 실제적인 그 눈앞에 있는 위협은 아시리아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건 바벨론에 의해서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BC 6세기경에 바벨론 침공 때에 이런 일이 문자 그대로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아예 완전히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죠. 이것이 다시 한번 현실이 되는 때는 이제 AD 70년경,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이 보통 이제 타이터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디도예요. 디도, 우리 디도서 할 때 디도. 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뭔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하나는 남성형 명사, 하나는 여성형 명사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의지하면서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실은 은밀히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직원이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우리 어떤 통장에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뭐 부동산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런 거 이 우리가 이제 의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딱 발견됐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제가 은밀히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마음을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서부터 보시면요.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가 되게 하며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백성이 학대를 받되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원로들에게 교만히 행하고 천한 자도 존귀한 자에게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아이들이 통치한다. 아기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 아이가 원로들에게 교만히 행한다 하는 말씀이 그 뒤에 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4절에 나오는 아이는 여기서 좋은 표현은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가 있죠. 성경에서 아이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어떤 사심이 없는 또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아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는 성경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그렇죠? 내가 아이일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내가 어른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처럼 말한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숙함, 부족함 이런 것의 의미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될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주인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지도자에 의해서 서거나 무너지는 것인데, 지도자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역량이 안 되는 자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다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치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듯이 이런 정치인들은 완전히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리사욕 채우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오 땅이여 네 왕이 아이이며 네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네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잠언 공부할 때 봤던 구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참 성숙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참 이렇게 원숙한 사람이라면 그건 굉장히 큰 복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 우리나라의 저주인 것입니다. 예. 또 이사야서에 여기 이 3장의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3장의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으로 말하건대 아이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그러면은 다스리면 안 되나? 자, 요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고, 이거 뭐 지금 현대 시대에 지금 여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회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차별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있는 모임에서는 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내에서의 모든 리더십은 남자가 행사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주로 들고 나오는 것이 드보라나 그렇죠? 여자 대언자 드보라가 사사가 있었고 드보라가 있었고 또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들고 나오죠. 그런 건 예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 exception. 그러니까 그 law 법칙이 있고 exception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xception,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고 해서 법칙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외는 법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조의 순서와 범죄의 순서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창조 때 남자가 먼저 지어졌다는 것과 여자는 이제 돕는 자로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자가 먼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이제 권위에 복종하게 하시는데 사회가 여자 리더십이 강할수록 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회가 맞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회도 그런 거예요. 일반 사회도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분야에 이 진출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건강한 사회에 정상적인 사회는 남자 리더십이 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남자는 계집애처럼 되고 여자는 드세지고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정이건 국가건 교회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이 청년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리더십을 형제들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더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만 봐도 형제보다 더 뛰어난 자매들이 우리 교회 모임 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찬양대의 지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급적이면 형제가 그러니까 혼성의 그 중창이나 합창 같은 경우에 형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자매가 그 어떤 음악적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리더십을 성인들의 혼성 그 팀에서는 이 자매가 그것을 주도하는 거 좋지 않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독립신문교회 내에서도 또 이제 서로 생각이 이제 이게 다른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이제 분들도 이제 분명히 계신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좋은 의미로 한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칼 들고 싸우고 활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여자가 맨 앞에서 장군이다?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참 우리 저쪽은 이제 골리앗 같은 사람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여자가 나갔다. 이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잔다르크? 그런 건 굉장히 예외라니까요. 그런 거는. 그런 건 그냥 예외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또 그게 보여주는 건 역설적으로 남자들의 그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고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자 리더십을 또 세우시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원칙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세우시고 이 현대의 어떤 그 교육, 현대의 그런 사조나 이념과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 오케이. 아이들이 학대하며 여자들이 다스리게 하신다. 예, 저주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이 정말 미숙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르호보암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둘로 갈라질 때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정치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에 같이 섬기던 그 정말 학식 있고 또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원로들 이런 원로들을 제껴놓고 자기하고 같이 자란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철없는 사람들, 혈기만 왕성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조언을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분열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통치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적 아이가 아니라, 그 어떤 정신적이거나 또 역량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족한 사람이 이제 통치자가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나라다운 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이방 국가라 할지라도 참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그 나라의 리더로 이렇게 선출이 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참 이게 참 서글픈 것이 고대로부터 우리는 참 고대로부터 이렇게 지금 역사를 배워보면 참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국가를 이끈 시기보다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될 만한 사람들이 이끈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사랑을 안 하신 건가 이제 그런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신에 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본 그 베이스 자체가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무속. 우리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뿌리 박혀 있는 건 무속입니다. 샤머니즘, 무당 굿하고 이런 거 섬기는 거, 전보고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무속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죠. 그런데다 대부분이 보면은 정말 뭐 굉장히 정의롭고 막 불의를 미워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보면 정의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가 많고, 이렇게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고, 눈치 보고,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정말 이렇게 정의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의 소수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정의로운 것, 그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근데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민족이 진리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 이슈가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했어도 이게 우리가 아마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뭐 이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이슈가 터졌는데 기득권 그 교계에서는 이런 거에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참된 진리가 뭐냐, 정의가 뭐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나 하나 어떻게 배부르게 잘 살고 뭐 삼중복음, 오중축복 이런 데나 사람 몰리고 이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좋은 지도자들을 안 주신 것이 불이하신가 할 때 아 이건 우리 민족이 그런 지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 네, 조금 불행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국가가 그래도 소멸되지 않고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큰 긍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참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우리가 정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뭐가 의로우냐, 뭐가 이로우냐가 아니라 뭐가 의로우냐, 뭐가 정의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판단하고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이것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이르기를 네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치리자가 되어 이 파멸을 네 손으로 주관하라 할 것이요 그러면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나니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파멸당하고 유다가 몰락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뭐야 이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뭐 누구를 붙들고 너는 옷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치리자가 되라? 이거 옷이 있다고 치리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언급하신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아주 철저히 이 국가를 파괴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지도자서부터 이렇게 다 붕괴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회에는 정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 터졌다 그 직후에 보면은 뭐 제대로 된 옷 하나 걸친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렇죠? 다 정말 산거지 같이 그렇게 입고 꿀꿀이 죽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겉옷 하나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어떻게 좀 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한다는 거죠. 완전한 저주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뜻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되겠소 하고 나설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게 되면 치유 불가능한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4장 1절이에요. 여기도 한번 보시죠. 4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게 하라 하리라. 이런 것들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러니까 전쟁통에 모든 남자가 다 죽은 것입니다. 여자들이 더 이상 그 의존할 남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고대 군동국가가 다 비슷했지만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가 없게 되면 죽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여자가 이제 창녀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부다처라는 게 그런 문화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남자들이 그 여자를 책임져 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뭐 남자가 뭐 예, 많은 여자를 뭐 이렇게 거느리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원래가.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비참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나를 가족으로라도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기만 하십시오. 내 모든 생계는 어쨌든 내가 벌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것까지 부탁은 안할 테니까, 어쨌든 나를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자들이 그렇게 사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할 때,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남자들만 타락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남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 사회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으니까 남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 7장 같은 데 한번 보시면, 자,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사야 대언자보다 한 100년 정도 이제 뒤에 등장해서 대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한 이후에까지 이제 조금 대언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 예레미야 대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17절서부터 보시면 이 유다의 상황, 유다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레미야 7장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아니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자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온 가족이 총동원이 돼서 지금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 우상숭배 동참을 안한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이 이렇게 다 죽은 상황에서 여자들은 어떤 징계도 안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해지는, 일곱 여자가 한 남자에게 남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참 요청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영광의 눈을 자극하기 때문이니라. 말로, 행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자극한다. 참, 눈을 자극하는 것이 얼마나 성가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실 때 이렇게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 자, 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혼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자신에게 재앙으로 보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재앙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받을 것을 이제 받게 되는, 성경대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이제 그런 이제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들 자신에게 재앙으로 보응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요 뒷부분까지를 좀 더 했으면, 제가 조금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뒷부분까지 못 가서, 제가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팔, 여러분들이 매스컴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네팔이 정말 굉장히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처럼, 거의 내전 상태, 그런 상태가 돼서, 국회의사당, 대통령궁, 모든 고위 대작들의 집들, 비싼 집들, 이런 집들이 다 불타고, 지금 경찰도 시민에게 발포를 했다 그러고, 여러 명 죽고, 수백 명 다치고, 이러면서 전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 이정엽 형제님, 가정이 이제 거기 선교사로 계시고, 또 우리 전정춘 자매님의 작은 아드님이 지금 네팔 선교사님이에요. 네팔 현지인 자매와 결혼을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오늘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특별히 생각하고 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또 네팔이 이번에 공산주의에서 그것이 붕괴되고 좀 민주국가, 우리 지금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좋은 지도자를 주시도록, 지금 네팔 정권을 잡고 있던 공산주의 그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부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게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 이번 기회에 이 공산당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조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렇게 좀 정권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저기 도처에서 정말 난리를 겪고, 생사가 정말 순간에 갈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실 그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참 경건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또 구령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